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 이라. 아멘. 앞으로 제가 격주로 이 말씀을 전할 때한 정확하게 몇 횟수인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한 네다섯 번 정도 짧은 시리즈로 우리 대위임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위임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 그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성도분들 중에는 목사님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말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당연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잘 알고 있고 중요성을 잘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어떤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 중그 누구도, 단한 명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대위임령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한 4, 5주 정도 이 대위임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은 그첫 번째 순서로 제 경험상 이 대위임령을 공부하거나 묵상을 할때좀 쉽게 간과하는 그렇게 큰이 조명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본문. 하지만 이 대위임령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 문맥을 제공하는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이 반대위임령, 영어로는 이 Anti Great Commission이라고 잡았는데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부릅니다. Anti Commission, 반대위임령. 자,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먼저 이 문맥을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 마태복음 28장 여러분은 다잘 알고 계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째가 되었고 주일 새벽 아침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오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 위에 앉아서 돌을 굴리고 이것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냥 기절해 버리죠. 혼절해 버리죠. 그리고 이 천사가 이 마리아 이두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28장 8절. 당장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려라. 그리고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 그리고 가는 중에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장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기에 생각해 보면, 넣어 보면 아주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그런 장면이죠. 만약 이것이 영화였다면, 실제로 뭐 영화에서도 이런 많은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분명 처음 이 장면이 시작할 때는 어두운 새벽 아침, 무거운 음악이 쭉 깔리고 이 여인들이 빈무덤, 이 무덤을 찾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이 장면이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이 모든 일들이 있은 이후에는 갑자기 아침이 밝아오고 모든 화면이 밝고 힘찬 오케스트라 음악 가운데에서 이 두 여인들이 활짝 웃으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달려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fade out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어야 가장 자연스럽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분명 방금 주님께서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듣고 기쁜 마음에 두려워 떨면서 다름질해서 갑니다. 그렇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장면은 16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셨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리고 나서 이 영광스러운 대위임령을 받고 하사 받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대위임령.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 보이는데 마태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일부러 깨뜨리고 있습니다. 부활과 대위임령 사이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다소 이게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좀 의아한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10절에서 16절로 바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마태는 이것을 굳이 깨트립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15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나중에 마태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코멘트를 삽입한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닌데, 있었던 일이지만 훗날, 지금 마태는 25년, 적어도 30년 후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30년. 이때는 지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 운동이 어떤 갈릴리 촌구석에만 국한되어 있는 시점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말을 빌리면은 온 천하가 뒤집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한다, 이걸 믿고 있는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온 로마 제국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건 다 가짜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정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속으면 안 돼. 25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말이 헛소문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가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의 입장에서 당시 이런 걱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아, 그렇다면 목사님, 마태는 그렇다 치고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와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5년, 3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똑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가 지금 일부러 이 부활과 대위임령의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고 그 중간에 이 사건을 삽입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 세상 끝까지 가서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격렬히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격렬히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먼저 보시면 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는 이 모든 된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경비병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분명히 그냥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일 새벽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의 형상을 한 천사가 내려오더니 돌 위에 앉고 돌을 굴리고 이 모습 가운데에서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죽은 사람처럼 기절을 했고 그것이 그들이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돌은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큰일 난 거죠. 이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절대로 누가 와서 시체를 훔치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고 그들은 지금 이 임무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는 그들의 목숨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헐레벌떡 보고를 하러 뛰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지금 이 경비병인데 뛰어가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 군사들은 사람을 죽이는 전문가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음의 코앞까지 가는 여기에 매우 익숙했던 그런 죽음의 그림자에 매우 무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섭거나 놀라도 절대로 땅에 넘어지지 않는 훈련을 받습니다. 다 육탄전인데 땅에 넘어지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한다. 아, 제가 지금 방금 무덤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냥 뒤로 쓰러지고 기절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었고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자기 자신도 얼마나 이것이 웃기게 들리겠습니까? 누가 이 말을 밀어줄까?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건가? 이 로마 경비병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나보라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누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12절 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죠. 어떻게 이렇게 황당무계하고 비합리적인 말을 그냥 고지곳대로 믿고 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사실은 이들도 내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대낮 갈보리 언덕에서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또 일어났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보시면 그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깜짝 놀랄 일이죠.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죽었던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다 일어났다. 몰랐을까? 이 소문을 당연하게 들었겠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도 이 조각들이 하나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입니다. 정말 혹시 이 사람이 맞았을까? 정말 이 사람이 했던 모든 말들이 맞았을까? 메시아였을까? 우리가 틀렸을까? 지금 이 회의를 소집하면서 웃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지금 분명히 의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말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의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원뜻은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devised a plan. 어떤 계획을 짰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빈 무덤의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지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거짓말을 꾸며내려는 계획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런 모든 걱정들이 있었고 분명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왜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참 간단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들은 잃을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만약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면 그러면 그가 이전에 가르쳤던 모든 말들, 모든 주장들,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인 장본인들이다. 이 말을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훨씬 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불과 며칠 전에 공개적으로 퍼부었던 모든 지탄들, 모든 저주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눈먼 인도자들, 회칠한 무덤,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독사의 새끼들, 즉 사탄의 자식들. 이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다 인정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덮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어떤 계획을 짭니까? 12절에서 14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참 비극이죠. 유다를 매수해서 주님을 배반하게 하더니 지금은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이제 거짓말을, 이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해보면 참으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경비병들도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이런 허술한 엉터리를 전하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절박했던 거죠.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이 경비병들의 목숨을 걸고 임무를 다해서 지키고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모든 경비병들이 다 잠들었다. 만에 하나 다 잠에 빠졌다고 쳐도 당시 이 돌을 무덤 앞에 굴려놓았을 때는 경사가 진 큰 홈에 돌을 굴려 내려놨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거꾸로 다시 올리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죠. 굴리기 힘들게.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이 무거운 돌을 낑낑 이 경사를 거꾸로 올려놓는 동안 한 명도 그 소리에 깨지 않았다. 다 졸았다. 만에 하나 그랬다 쳐도 왜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러 오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부활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다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했던 비겁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숨어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굳이 목숨을 걸고 주님 버리고 도망했는데 부활할 것 저는 믿지도 않는데 이제 다시 와서 시신을 훔치러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만에 하나 그랬다 해도 정말 경비병들의 말대로 그들이 다 잠에 빠져 있었다면, 잠들어 있었다면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했잖아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일지는 몰라도 이들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실을 알고 있죠. 하지만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렸다. 우리가 쓰러져 기절했다. 누가 믿어줄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임무 실패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살 길이 있고 돈도 챙긴다. 아니,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진실을 덮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이 엄청난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택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영생을 얻기보다 목숨을 위해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 계획이 성공하죠. 그래서 15절 말미에 이 말이 오늘날까지 25년, 30년 후에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극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거야. 아니면 뭐 착각해서 다른 무덤에 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은 아니야. 하지만 이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한 나머지 집단 환각에 빠졌던 거야. 너무도 주님 그리워서 정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부활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착각한 거지 정말 부활한 것은 아니야.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가설들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분명히 그것은 불가능해.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모든 가설들이 타당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 경비병들과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당장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죽더라도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지 다른 왕,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는 절대로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선생 예수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병 고치는 예수 더 좋아합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더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박수를 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빈 무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더 이상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권을 내어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더 이상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좋고 이런 것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것만 가져야지 불가능해집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가장 편리한 방법, 이것을 물리치기 가장 편리한 방법은 부활 안 했어. 그건 가짜야. 이러이러한 관점들이 있잖아. 이러이러한 가설들이 있잖아. 봐. 아니야. 부활하지 않았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믿고 싶은 것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덥석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들이 있을 때는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조심스럽게 봅니다. 정말 그럴까? 누가 쓴 거지? 어떤 의도가 있을까?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타당성, 그 진리를 부정하는 어떤 기사들, 그런 글들을 봤을 때는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고 그 똑같은 비판적인 날카로운 시선을 보지 않고 덥석 봅니다. 봐! 이런 것도 있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 삶의 주권을 요구하는 주님을 밀쳐내고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그래서 물어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빈 무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사실을 직면하십시오. 무덤은 비어있고 시신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달아났던 제자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선포하기 시작하더니 불과 수십 년 내에 온 로마 제국이 뒤집어집니다. 이 주장 때문에 제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까? 이들은 모두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이 거짓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처럼 일어나는 이 기독교, 이 교회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그냥 보여주는 것인데, 공개하는 것인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주장은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십시오. 여러분이 속으로 저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구도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요구하는 삶의 변화들, 그 진리의 요구들을 정말 받아들일 준비로 되어 있습니까? 죄인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죄인은 어떻게든 저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제가 제 영혼의 선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파산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내가 설득되면 난 이것을 믿고 이것이 요구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직면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포인트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격렬히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인간의 격렬한 저항을 하나님의 진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격렬한 저항을 하나님의 진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역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짧지만 그만큼 매우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자, 인간은 격렬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저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저항을 역이용하십니다. 전에 주중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이 아이러니 기법을 참 잘 사용합니다. 아이러니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극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이후에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비병을 세운 것이죠. 돌을 인봉하고 경비병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까? 첫 번째, 사실 이 무덤의 위치는 이미 공개적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인봉을 더함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다 만천하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경비병을 두었기 때문에 24시간 이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경비병을 두었기 때문에 빈 무덤의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목격자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무덤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아무도 이 무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격자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게 하게 해서 빈 무덤의 목격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만큼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목격자는 없죠. 무덤이 비었다. 예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얻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분명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루머를 퍼뜨릴까봐 경비병을 세워두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들이 처음부터 막으려고 했던 이 루머를 돈 주고 퍼뜨리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가장 인정하기 싫었던 바로 그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무덤, 빈무덤. 자, 보십시오. 인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격렬하게 저항하려고 합니다. 거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저항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토록 저항하고 있는 그 진리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먼저 이토록 저항하는, 격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의 죄책, 그것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핑계치 못하도록 봐라.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핑계할 수 있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적극적으로 격렬히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정죄받고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보아라 핑계치 못하겠지 이렇게 정죄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어리석게 저항하려 하거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반역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안으십시오. 분명 이것은 제가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온 것이구나. 내가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잘못 살아왔던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목숨을 위해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이 저항을 사용하셔서 역이용해서 주님의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핑계치 못하게 만드시는 분명 그러한 사실도 있지만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진리를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합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합니까? 나의 자유를 지금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못하겠습니다. 밀쳐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그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는가?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이 두 그룹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묻어나 있는 그 아이러니를 보라고 대조를 합니다. 자, 두 그룹들이 누구입니까? 여인들과 경비병이들입니다. 여인들과 경비병. 여인들은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사람들이고 경비병들은 이 거짓에 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자,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알리니, 알리니, 알리다. 평범하게 들리죠? 그냥 캐주얼한 단어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보고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은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어가 두 번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 10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8절에서는 천사가,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또는 전하라, 이때 사용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태가 이 두 그룹을 지금 대조하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무덤에서 무언가를 보고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분명 둘 다 지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두려움과 절망의 메시지를 안고 황급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기쁨과 승리의 메시지를 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인들과 경비병들 중에 누가 지금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당연하게 여인들이죠. 이들이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볼 때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 사형수, 그의 시체를 향품으로 닦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오면서 누가 돌을 굴려줄까,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하게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소망과 기쁨 가운데 떨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인들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죠. 빈무덤, 빈무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대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가르친 대로.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시죠? 아, 마태복음 28장에 이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28장 20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대위임령을 주실 바로 그때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는 경비병들과 여인들을 대조하고 경비병들과 제자들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둘 다 지금 어떤 위임령을 가지고 보고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그들이 가르친 대로 거짓을 전하라고 위임합니다. 명령합니다. 반대위임령입니다. Anti-commission.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모든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대위임령입니다.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대위임령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들을 계속해서 거짓 속에 가두고 있는 반대위임령입니다. 반대위임령은 잠깐은 성공하는 듯 보이나 오늘날까지 다 믿더라.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다 거짓이 드러나고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위임령은 비록 그날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 주님의 약속이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고 있던지 간에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삽니다. 그저 존재하기 위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의미를 갈망합니다. 목적을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 그저 어떤 생활의 필요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크고 위대한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그냥 숨쉬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증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결론은 결국 대위임령이냐 아니면 반대위임령이냐, 이 두 가지 사명들로 귀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요 내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밀쳐내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가짜야 여기에 저항하면서 남들도 그렇게 믿으라고 계속 종용하며 살든지,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이 무효화된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내가 끌어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안고 이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십시오. 아무리 두려워도 쉬운 길, 편리한 길, 그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잠시의 자유로 여러분을 미혹할 뿐 결국 여러분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파멸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기뻐하면서 이 승리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사망과 이 죄의 권세도 우리 주님을 그 사망 가운데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렇게 나올 때 죄사함 받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사명, 이 준엄한 사명에 동반자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혼자 외롭게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이 고독한 길을, 파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주님의 위대하신 메시지를 이루기 위하여, 전하기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